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이 얼마 채 지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규모대로 또 종류대로 그 성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처소로 삼게 됐습니다. 이 성막 지을 때가 불과 애굽에서 출발한 지 약 3개월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시내산 근처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것이 1월 14일부터 시작된 6월절 1월 14일에 떠났으니까 그 달 절반하고 그 다음 달 한 달 다 합치면 약 30일 하쯤 45일쯤 되고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약 50일쯤 되었을 때 이 성막 짓기 위한 명령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모든 율법의 말씀도 그때 받았던 것이죠. 이때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여러 절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50일 때쯤 되었으니까 오순절도 여기에 기원하게 되고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한 주간 7일이 7번 지나간 절기니까 칠칠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초실절, 맥추절 그렇게 부르는 절기가 다 이때와 중복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를 기념해서 그런 많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도 맺으셨고 율법의 말씀도 주셨고 성막 짓는 명령도 해주셨고 해서 기념할 만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 광야 생활 40년 가까운 세월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할 때에 이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장소였고 그 광야 생활 모든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에도 항상 성막이 중심이 되었고 진을 칠 때에도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 그 중심, 그 한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게 해서 이 성막이 12지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낮에도 장막문을 열고 나와서 쳐다보면 성막 위에 높이 구름기 등이 솟아있는 것이 보이게 하셨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이게 해주셔서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 그것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이 성막이 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지도자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길을 제시해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잘 쉽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는 백성들이 이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에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다 그렇게 부르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성막 짓는 일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이 성막을 일컬어 말하기를 성막 곧 회막이다 그렇게 말해서 회막이라는 말과 성막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였음을 밝혀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이 성막이 광야 40년 세월 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길갈에 진을 치고 7년 넘는 시간 동안 정복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성막 건립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곧 다음 장소로 옮겨가야 되고 전쟁하는 일이 날마다 하루하루 시시각각 여러 양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성막 다시 재건하는 일을 멈칫하고 있다가 좀 안전한 장소인 실로를 점령한 다음에 이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고 본격적인 가나안 성막 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북쪽으로 약 30km, 세겜에서 남방으로 19km 정도의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과 세겜의 중간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성막을 여호수아가 건립하게 되는데 이때 성막을 지은 다음부터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옮겨갈 때까지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성소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게 됩니다. 이 중앙성소가 필요했던 것은 모세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처소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처소, 한 곳에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치하고 그곳이 성소가 되고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이나 11절 또 14절 신명기 12장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그 한 곳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성전 짓고 그곳으로만 예배 처소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아무 곳에나 이 성소를 건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다양한 성소를 건축하지 않고 한 곳에만 성소를 건축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신앙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잘 지켜나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문자가 보급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가지거나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특수한 교육을 받았던 몇몇 사람만 히브리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통일된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양한 곳에 성소를 건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게 하면 아직도 제대로 된 신학적인 정돈이나 신앙적인 여러 내용들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금방 여러 종교의 것을 받아들이고 물들여지게 돼서 신앙이 혼잡해지게 되고 한 가지 신앙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한 곳에만 중앙성소를 두고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배우고 여기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성소가 꼭 필요했죠. 둘째는 그 중앙정부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부터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서 첫 왕으로 세울 때까지는 중앙정부가 없던 시절이었고 열두 지파가 각기 자치적인 행정을 해나가고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의 구심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적인 구심점, 정치적인 구심점을 만들 수가 없었지만 이 중앙성소인 실로의 대제사장이 거기에 계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열두 지파들의 신앙을 잘 지도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실로를 중심,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결속하게 하고 한 신앙 가지게 만들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성소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중앙 성소를 세우면서 실로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을 선정했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남쪽에서 북쪽 사이에 가장 중간점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중간점에 해당했다는 것은 열두 지파 모두의 접근성이 용이했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너무 멀지 않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신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앙지역에 이 지점을 했다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실로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곳이 예전부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께 제단 쌓던 여러 지역과 아주 밀접해 있는 고대로부터의 성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단을 쌓았던 곳은 세겜 모래상수리 남아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세겜에서부터 멀지 않는 곳입니다. 야곱이 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곳을 나중에 가서 성소로 삼게 되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도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성소들이 세워져 있어서 예배드리던 그런 지역과 가까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에 그런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로의 중앙성소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중앙성소를 하나 중간에 가장 그 중심되는 지역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민족 정신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됐을 때 하게 하려 노력할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 보내주시오 하고 출애굽을 요청할 때 언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말은 애굽을 떠나는 목적이 자유롭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목적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예배 통해서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 공동체 되어서 신앙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럽니다. 이 모여라고 하는 말의 원래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죠. 회중이 모였다는 말은 회중을 불러 모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오면 교회를 말하는 에클리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이죠.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역시 에크라고 하면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클레오라는 불렀다 그런 말 아닙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데 실로에 성소 세우면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곳이다. 그러는 불러 모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소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화시대가 왔다는 것의 자신감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과 자음이 꼭 같죠.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음만 있는 문자인데 나중에 모음을 갖다 붙여서 모음을 만든 것이 원래는 자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말과 실로라는 말이 자음이 꼭 같아요. 그래서 샬롬이 실로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말에서부터 온 것이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이제 땅도 다 점령하고 분배도 이미 진행 중이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하고 피 흘리고 고생했던 이 어려움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그 시대가 왔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실로의 성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직도 구약시대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 영생이 확정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성막을 회막으로 불렀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했다고 했죠. 이 회막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만나는 장막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뭐 전염병이 생기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내분이 생기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무리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상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별별 어려움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반역이 생기고 전염병 생기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런 수없이 많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모세 해결책은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 호소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우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믿음도 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 부르는 것은 이 세워진 거룩한 장막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삶이 형통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 이 땅의 삶의 정착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땅의 백성을 이길 수도 있고 여기에서 신앙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고 나오면 힘이 생기고 용기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기 성막 지으면서 회막이라 이름 부릅니다. 워낙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막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다 여겨지게 되는데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회막의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잦아지고 하나님 만난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을 강건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약의 그림, 신약의 빛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 회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 처소이죠. 공동체의 구심점이죠. 하나님 임재의 현장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죠. 이렇게 보면 이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가 가진 의미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당시 그 유태인 히브리인 신자들이 유대교로부터 많은 유혹과 압력을 받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구약의 모든 제도들보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들보다 이 복음의 장점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장점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있는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얼마나 더 능력 있고 온전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 뿌려 드리는 제사였고, 구약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셨고, 구약의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구약시대 때 그림자처럼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고 성도의 교제와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 건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백성들이 신앙의 구심점 삼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막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가 세 차례 나누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서 르우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했고 가나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유다지파가 남부 산악지대를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 요셉의 두 자손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건너왔던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줘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 지파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유가 여호수아가 볼 때는 한심한 겁니다. 빨리빨리 자기들이 정복할 땅을 정해서 아직 남아있는 그 잔존해 있는 원주민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의 지배권으로 확보해서 거기에 지파들마다 뿌리 내리고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고만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전쟁해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해 그를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고만 있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책망하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자꾸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작업을 거의 강압적으로 여호수아가 밀어붙이면서 이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서 차지하면 내 것이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는 것을 자꾸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이미 주신 것인데 이미 허락하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와 이미 동행하시고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게으른 것에 대한 나태이죠. 가나안 땅 와보니까 광야 40년 살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너무 좋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눈에 보이는 게 모래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죠. 시냇물이 흐르죠. 강이 있죠. 풀들이 자라고 곡식들이 자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그 땅도 다른 비옥한 나라의 땅에 비하면 험산한 험난한 그런 산지가 많고 그런 지역이지만 40년 광야에서 사막만 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보았을 때 황홀한 거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머물러 있고 싶은 겁니다. 뭐 전쟁에서 땅을 더 찾아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냥 머물러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좋을 일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을 놔두고 현실이 안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맡기신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완전히 평정하는 책임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현재 여기 사는 것이 안전하고 좋다고 해서 그것만 즐기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루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미루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면 오늘 기회를 생각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는 성실한 삶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매우 자치적으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늘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땅 지도 그래가지고 여기는 누구 가고 여기는 저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일곱 지파가 21명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세밀히 지도를 해서 일곱 등분으로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각자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책임과 함께 권리도 부여해주는 자체적인 행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특정인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시행해 나가는 독재적인 체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자는 겁니다. 여기 말씀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시면 여호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자는 말을 세 번 반복합니다. 제비 뽑자고 하는 것이 여행으로 누구는 좋고 나쁘고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결정은 맡겨드려요. 우리는 그게 순종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내가 결정하면 다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뭘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일 맡은 사람들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인지 세밀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저 주의 뜻을 집행하는 신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줄 아는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그 믿음이 언제나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실수를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장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원래 요셉 자손의 땅과 유다 자손 땅 사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 경계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유다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 가운데서 일부를 떼내서 그 경계선 지역에 있는 일부 땅을 떼내서 베냐민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19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유다 지파 경내에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질 땅이 있다고 합니다. 또 19장 40절 말씀 이하에도 보시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일부 성읍들을 단 지파에게 분배해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먼저 나누어준 이 에브라임 지파나 요셉 자손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여러 지파들에게 분할해주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 분배할 때 너무 많이 분배했다는 겁니다. 너무 알짜 지역들을 많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배되었던 땅 중에 가장 좋은 곳들을 골라서 단 지파에게도 나눠주게 되고 시몬에게도 나눠주게 되고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첫 번째 땅을 분배할 때 잘 하느라고 했지만 나머지 17 지파들을 다 분배하게 분배하고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어거지로 그냥 덮고 넘어가려 하지 않고 이건 우리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첫 번째 실수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불평이 생기지 않게 수정하고 갱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실수가 있어서 금방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고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분배 작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땅 분배하는 일이 그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회막을 세워서 열두 지파 신앙의 구심점 삼았다는 말씀,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는 말씀, 땅의 분배를 마치고 또 그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한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아름답게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완전히 이 지파의 땅 분배 작업까지 다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막했죠. 여리고성을 처음 점령하려고 했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땅을 다 점령하겠습니까? 그 땅에 크고 작은 부족 국가들의 31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왕들이 이름만 31명이 나와요. 언제 그걸 다 점령하겠습니까? 까마득한 일이었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정쟁 정복이 다 끝나게 됐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낼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기뻐하시면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주께서 모든 일들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예배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긴밀히 잘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